지금 이제 신정 구정이 다 지났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추위도 많이 풀린 것 같아서 이제 겨울도 다 지나간 것 같고 아주 새로운 느낌으로 오늘 저는 이 안식일을 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꼭 신년 첫 안식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우리 수능자매가 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제 말씀으로 오늘 또 은혜를 받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날 마지막 예언들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예언의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들을 잘 토대들을 놓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별 중에 하나인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 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2절까지는 말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천사의 기별이라 그럽니까? 자주 말하는 새 천사의 기별. 우리 지난 안식일에 우리 첫 번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이제 복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자, 영원한 복음. 복음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500년경에 말틴 루터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과는 좀 뭔가 다른 복음입니다. 뭐 성질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 기별의 빛과 그 분량이 오늘날 우리와는 좀 달라요. 우리가 마지막 셋째 천사가 전하는 그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은 지금 누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첫째 천사에게 있던 그 영원한 복음은 지금 어떤 천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참으로 어떤 기별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이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은 지금 이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않으면 둘째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복음이 아닌 것은 뭐 한다고요? 둘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복음이 아닌 것은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뭘 받는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통하여 어떤 의가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까? 영원한 의. 그렇죠? 예, 다니엘서에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죄악이 끝나고 또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영속되고 무슨 의가 드러나리니 영원한 의가 드러나리니 영원한 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허물이 끝나고 죄가 마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가 변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의의, 죄가 도말되는 의의, 죄가 영원히 속해져 버린 그 의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받는 자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 생에서 끝이 나는 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저 말틴 루터 당시에는 전해지지 않던 기별이었습니다. 저 웨슬리가 전하던 그런 시대에는 이런 복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복음은 언제부터 전해지기 시작했습니까? 1844년부터.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 영원한 복음에 의하여 인침을 받은 자가 바로 14만 4천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영원한 복음이요. 영원한 의를 만들어내는 그 복음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의가 아닌 것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영원한 복음을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 유일히 계신 교회도 복음은 전해지지만 무슨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은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은 아니에요. 저희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림교회에서도 복음은 상당히 인류교보다는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서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까? 거기에서 듣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에서 죄를 완전히 끝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죄가 도말되는 그런 복음이 아닌 그런 복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족한 복음은 이제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둘째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너졌어도 아무는 그런 복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뭐만 곡간에 갖다 놓습니까? 볕집을 곡간에 갖다 놓지 않죠? 꽃을 꽃가다가 곡간에 갖다 놓지 않습니다. 자라나고 꽃이 피고 뭐가 맺히고 열매가 맺혀서 연구로도 얻을 때 뭐만 가지고요? 알곡만을 가지고. 그 알곡을 만드는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 이것이 세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원한 복음이 아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추수 때, 재림 때에는 이런 영원한 복음의 열매 이외에는 다 뭐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자, 영원한 복음을 마음 가운데 소유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뭐를 받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구절에 말하고 그랬어요. 또 다른 천사 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뭐를 받으면? 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그 복음, 영원한 의를 소유하지 않는 자는 다 뭐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쳐다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 잘 알고 있는데 왜 봤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이 대쟁투에 모두는 다 어느 한편에 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싸운다고 하는 말은 뭐 할 수도 있고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는 것이 왜 집니까? 예? 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을까요? 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쏘아서 질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는데 다 알고 있지만은 나에게 뭐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승옆에는 이마에와 손에 표를 받게 되는데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 쏘아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손에 표 받는 사람은요 뭐가 없었어요? 힘이 딸린 거예요. 힘이 딸린 거예요. 네. 우리가 힘이 딸리면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느냐 하면 무슨 의의를 소유하는 자? 영원한 의의를 소유한 자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 이거 어디서든지 구원 받는데 왜 우리가 뭐 이렇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기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가 뭡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 오늘 짐승의 표를 조금 말라. 짐승의 표를 좀 알아야 첫째는 속장실에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짐승의 표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뭐를 키워야 돼요? 힘을 키워야 돼요. 자, 짐승의 표. 그럼 짐승의 표를 알려면 뭐가 짐승인지 알아야죠. 예. 여기에 짐승이 뭡니까? 14장 전에 13장에 어떤 뭐가 무슨 사건이 있죠? 자, 우리 13장에 넘어가 보면요. 자, 1절에 보면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13장 1절에. 예,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뭐가 나오는데? 그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짐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짐승의 표를 이야기했으니까 짐승은 바로 어느 짐승이에요? 바로 이 일설의 이야기는 이 짐승이거든. 이 짐승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봅시다.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면 짐승은 포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용은 누구죠? 사단. 예.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의 모든 능력과 보다와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아니, 용이 용에게 줬습니까? 예. 용이 이 짐승에게, 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사단은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해요? 다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예. 주더라. 그런데 그러면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3절에 보면 이 짐승이 어떤 일을 당하자던 이야기했습니다. 죽게 되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 그런데 이 짐승이 한번 죽을 꼬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죽게 되었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났고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이런 전과가 나오죠? 5절에 또 짐승이 어떻게 해요? 아, 이 짐승이 아주 큰 말을 했고 그 다음에요? 아주 못된 참남된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요? 42달 동안 어떻게 했어요? 큰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42달은 다니엘서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 예, 7장 25절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어떻게 하고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얼마 동안? 한 때? 두 때? 반 때? 몇 년 반? 3년 반. 날짜로 계산되니까 126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되니까 몇 년 동안? 1260년 동안. 그러니까 1260년은 42달과 같은 날이에요. 3년 반이나 42달은 날짜가 똑같은 것인데 여기 보니까 42달 권세를 받았다. 그럼 바로 이 1260년 동안 이 세상을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혔던 짐승. 여러분 짐승은 뭐를 대적하는 거죠? 상징하죠? 나라. 근데 이제 요런 나라를 찾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60년 동안 성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다음에 세상을 통치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 세상은 어떤 나라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오랫동안 세상의 권세를 가졌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 다니엘 2장의 신상에 보면 어느 나라가 가장 오랫동안 세상의 통치권을 가졌죠? 이 신상만 보면, 신상만 보면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가 몇 년 정도 세상을 통치했느냐면 약 한 700년 동안. 근데 다니엘 2장 그 정치사에는 뭐가 나오지 않아요? 로마 캐토릭은 나오지 않아요. 열방 가로 속에 들어가는데. 자, 그런데 가장 이 세상에 순수한 나라로서는 로마가 가장 세상을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가 몇 년 동안 통치했느냐면 700년 동안. 그런데 이 짐승은 몇 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1260년. 그런데 이 짐승은 보니까 다니엘서를 보니까 머리에 자극불이 올라오더니 뭐가 있었죠? 거기에? 눈도 있고 입도 있는 아주 이상한 짐승, 불로 나타나는데 이 바로 이 짐승이 바로 로마 캐토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 캐토릭만이 이 세상의 통치를 몇 년 동안 할 수 있었대? 1260년이다. 그래서 1798년에 나폴레옹의 혁명에 의하여 이 로마 캐토릭이 거의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살아났는데 세상이 이상하게 보고 온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한다? 따라다라. 오늘날 지금 어떤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따라요 뭐. 자, 이것까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왜 아는 이야기를 또 우리가 반복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 굉장히 창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요, 아주 지식인들 중에 이것을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정되어 있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짐승이 캐토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주 역사를 다 들여대면서 2300년째 다 틀려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통인들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박사들, 그것도 재림교회 신학박사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자, 42달, 126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이 뭐가 있었죠? 11절에 보니까 이 먼저 나온 짐승을 돕는 하나의 짐승이 나오는데, 무슨, 뭐와 같고? 아, 새끼양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요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요거 어느 나라입니까? 아, 미국. 그래서, 요 미국이 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 뭐를 세운다고요? 우상을 만든다. 14절.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여?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나폴레옹에 의하여 영원히 죽을 것처럼 했던 그 로마 캐토릭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니까 그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들겠다고요? 우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어떻게 해요? 말라게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며칠든지 다스리게 하더라.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의를 소유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것. 그럼 우리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짐승의 표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원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인류 법령이 내린다고 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땅굴을 파고 양식을 사다 놓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다가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먹고 살 수 있는 지하 방카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준비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준비가 어떤 준비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무슨 믿음? 예수의 믿음. 예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의의를 소유했습니까? 허물이 그 생애에서 마치고 또요 죄악이 용서되고 또 뭐가요?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에서 뭐를 끝나게 해야 돼요? 죄가 끝이 나고 죄가 영속되어서 죄가 도망할 때는 그런 영원한 의의를 소유한 자들만이 뭐를 이길 수 있다? 짐승과 우상에게 싸워서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승리의 방법은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이것도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을 믿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내 생에 죄를 끝낼 수 있느냐?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엇으로 얻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으로 주는 겁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은혜로 받아야 돼요. 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사람들은 원하지를 않아요. 내 생에서 죄를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지 않아요? 의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의를 사모하지를 않아요. 영원한 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왜 이것이 뭐와 같으냐 하면은, 자, 보세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살아계신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이 나와요. 14장에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몇 명이 나옵니까?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사단의 백성은 뭐를 받게 되는 거야? 짐승의 표를 받. 이 두 무리도 완전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7절 보세요. 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뭐라고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가운데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짐승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수요가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666이라는 수요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인들이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럼 짐승의 표에 그냥 누구의 이름이 있을까요? 짐승의 권세는 누구와 같은 권세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누구의 이름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짐승의 배에는 사단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누구한테 있고요?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의 모든 이름이 누구한테 그 달려있는 겁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싸움인데 그 싸움 뒤에는 누구 계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계시고 또 저쪽 편에는요? 사단. 이게 선악의 무슨 전쟁이냐? 우리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마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걸려있습니다. 이거 흥미진진한 이야기 아닙니까? 에?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구원 얻는 그 이상의 차원입니다. 에?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선악의 대전투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싸움이 될 거냐? 싸움에는요, 싸움의 목적과, 목적이 있고, 싸움에는 어떤 이유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겠는가? 자, 우리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용이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뭐를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싸움의 쟁점이 뭐가 쟁점인 것 같아요? 네? 아, 하나님의 계명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4장 12절 또 보세요. 예, 여기 우리 성경을 찾아보자. 14장 12절, 뭐라고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그러면 이 싸움의 계정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언서에 보니까 태초부터 사단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계쟁점이 뭐였어요? 율법의 문제였다. 율법의 문제였다. 그 계쟁점이 율법이었습니다. 영적 경쟁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 따른 이것이 최종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최종적으로 뭐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계명이 어느 계명이에요? 예, 넷째 계명밖에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 율법이 계정점인데 왜 계정점이 되느냐 하면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그 하나님이 인이 들어있는 계명이 10개 계명 중에 몇개 계명이냐? 4개 계명. 다른 모든 계명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4개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통치 영역이 들어있고 그의 모든 사명과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속에 되어 있는 계명은 4개 계명밖에 없어요. 4개 계명. 그럼 사단의 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을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속의 역사 책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고 잘 아는 문제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찾아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452페이지 영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가 다 아는 진리 같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이 아주 인을 박아서 세게 돌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봉함해야 됩니다. 너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봉함하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인을 쳐놔야 합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452페이지
예, 452페이지. 그 페이지가 기록되어 있는 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뭐하라? 이거 바로 인치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인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인은 어느 계명에서?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십계명 중 넷째 계명만이 이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그 다음에요? 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계명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계명 외에는 누구의 권위로 이 율법이 반포되었는지 십계명에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법안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되자 율법에서 뭐가 제거되었다고요? 인이 제거되었다. 인이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넷째 계명을 창조주의 기념 혹은 그분의 권위역표로 올바른 위치 회복시키라는 부름을 어떻게 해요? 받고 있다. 아, 중요합니다. 넷째 계명 이외에는요, 이 십계명이 누가 만든 율법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 이 세상에 나가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법이 누가 만든 줄 알고 있어요? 공자가 한 줄 알고 있어요, 공자가.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믿지 않은 사람 하면 부모 공경하라는 법은 누가 만들었냐? 공자가 만들었다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근데 누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든 법이 누가 만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넷째 계명만이 이 모든 법이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럼 온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거 어느 계명이 들어있어요?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창조주이신가 그는 마땅히 인간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계명이 바로 넷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계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인을 제거하고 거기에다 뭐를 갖다 놨다고요? 이로율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늘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했는데 그 우상이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이 뭐예요? 바알이 누구예요? 태양신입니다. 이 우상의 최고의 대표적인 그 우상은 바알신이에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신의 제일이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이에요. 태양이에요. 태양에서 제정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무슨 신을 섬겼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가장 참 세상의 철학자로서 유명한 그리스에서 섬기는 신이 무슨 신이었어요? 아폴로 신이 뭐예요? 태양신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섬겼던 신이 뭡니까? 태양신, 미트라 신입니다. 이 태양, 그 다 제일이 어느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바로 태양의 숭배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넷째 계명이 있던 그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계명이 누구의 계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계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천지 창조주가 누가 되어버린지도 몰라요. 거짓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지금 썩이고 있게 돼. 이거 사람을,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 자, 우리 연애생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보세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446페이지 짐승과 짐승 옆표 하는데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뭐하다? 분명합니다. 예, 분명합니다. 짐승의 특징과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것이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법안권에 대하여 그가 또 어떻게 해요? 때와 법을 병제코자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한 불법의 사람으로 불렀다. 이 두 예언을 서로 보완해준다.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누구보다 예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자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보다 높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다 높다가 증명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법을 뜯어 고치는 일입니다. 이것만이 자기가 누구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세상의 뭐를?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법안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누구에게요? 법안권에게 순종하는 표가 된다. 그래서 법안권은 바로 짐승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무슨 표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땅에 넘어가서 우에서 3분의 1조 하나님을 경배하는 찾았습니까? 예,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력의 표징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존경과 경배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는 넷째 계명을 존중 여기는 태도로서 그들의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반면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뭐하고 짓밟고 로마교가 만든 제도를 높이고자 노력함으로 그 특징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세상은 두 무리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주느냐, 어디에 우리가 경배하느냐, 어떤 율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섬길자를 택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449페이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읽습니다. 449페이지 오른쪽 땅 밑에서 3분의 1점. 그러나 지난 여러 세기 찾았습니까? 예. 그러나 지난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는 줄로 알고 일요일을 지켰다. 옛날에 그랬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로마 천주교회를 포함한 각 교회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줄 진심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또한 당신 앞에 나타나는 그들의 성실성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참 공의로우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법률로서 이게 이제 미국의 법률입니다. 그러나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질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회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 누구를요? 허방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제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뭐하는 자들이?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에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재산권의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 그것으로서 그들은 로마교에 뭐하는 표? 복종하는 표, 곧 무슨 표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어떻게 받아지는지 아시죠? 지금 안식일을 순수하게 지키는 자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온 세상이 다 알게 되고 국가적인 법령으로 제정되어서 어느 것이 참 나인지를 확실히 드러난 다음에도 지키는 자는 뭐를 받게 된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확실합니다. 이제 문제는 극히 분명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는 문제 중 어느 한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뭐를 받게 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심사숙고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 캐토릭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901년에 로마 캐토릭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자기들이 질문해놓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지 않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가톨릭 교회가 안식일 토요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시켰다. 공공연하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콘스탄틴 황제가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무슨 법을 만들었죠? 321년에 일요일에 휴업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날 뭐하고 있습니까? 휴업하고 있죠. 그래서 덕분에 공무원들, 직장인들 다 쉬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날이 쉬지 않고 어느 날 쉬어야 합니까? 토요일이 쉬어야 돼.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일요일에 그것을 쉬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 쉬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모든 시민들의 호의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정치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 캐토릭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일요일을 부활한 날로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부활한 날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일요일에 신성성에 거룩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364년에 캐토릭 라오디기아 종교회의에서 캐토릭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지만 이제는 일요일로 안식일을 바꾼다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64년부터 일요일을 갖다가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즘 또 뭐라 그럽니까? 일요일 갖다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364년에 라오디게 종교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만들고 짐승이 캐토릭이 만든 그 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를 경배하게 되는 거냐 이제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아직까지 다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 3절, 4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예언과 또한 요한의 예언을 우리가 잘 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절 4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뭐 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가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불법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이 불법의 사람은 그 말입니다. 저는 뭐 하는 자라? 대적 누구를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어디에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불법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원래 이 불법의 아들이 원래 불법의 아들이 아니고 원래는 아주 찌우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배도해서 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법을 어떻게 하겠다? 바꾸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누구라? 하나님이라. 이게 저 이방인이 아니고 교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나라는 나라고 불법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곧 짐승에 뭐가 들어있다? 이름이 들어있고 그 이름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8절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은 잘 바라는 겁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어떻게 해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을 수니.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가 뭐라고요? 666이야. 자, 이 말과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을 잘 보면 옛날에 교황이 쓰고 있던 그 요즘도 그 교황이 뭐를 쓰고 있습니까? 3층 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옛날에 멸류관도 3층 멸류관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글씨가 없지만 옛날에 그 중세기의 때는 어떤 글이 쓰여져 있었냐면은 어떤 글이 쓰여져 있었죠? 예, 비카리오스 필리디아이라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의미가 뭡니까?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 여기 한번 내가 숫자는 이게 그 이름에 이름 속에 뭐가 들어 있다고요?
숫자가
수요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 네. 그래서 이 수요를 좀 한번 자, 이카리오스 휠리디아인데 이것은 다 숫자가 있죠. 같은. 자, 여기 숫자를 내놓고 보니까 이 B는 다섯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입니다. 그 다음에 C는 100의 수요가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수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섯의 수요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수요가 없어요. 자, 그럼 요게 총 얼마입니까? 요게? 112. 112라는 수요가 비카리오스 112. 요거는 얼마 들어있냐면은 요거는 수요가 없고요. 여기에 1이 들어있고, L은 여기에 50의 수요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요거는 숫자가 얼마예요? 54.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 D는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500의 수요가 이 D에는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2는 수요가 없고, 여기는 1이에요. 그럼 요거는 얼마예요? 500이에요. 요거 다 보태니까 얼마예요?
정확하게 660.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 수요를 어떻게 해보라? 세어보니까 그 사람을 가르치는 수가 있는데 비카리오스 필리디아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전에 앉아서 로마 캐토릭 교황이 뭐라 합니까? 내가 뭐라?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를 바꿨다는 겁니까? 내 대개명을 첫째 날로 바꿨다. 이것을 뒤에 있는 자는 세어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666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뒤에 있고 총명 있는 자가. 그런데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전에 앉아 있어요. 로마 캐토릭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는가.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이 짐승이 만든 법을 지키면 무슨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언을 좀 더 연구해보면 일률 법령이 미국에서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온 세상에 공포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지키면 뭐를 받겠다? 그때는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지만 그때 가서는 지롯이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 수요가 바로 666회.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바꿨다는 불법의 아들로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이런 자들에게 이 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셋째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섞인 것이 없는 아주 무서운 포도주가 되고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재앙 동안 받는 일곱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재앙을 그들에게 부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당합니까? 야곱의 화를. 이것은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죽이려고 하는, 영육간에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비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요, 악인들에게 진노가 내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선악의 대쟁점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의를 써야 될까요?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일요일 교회가 전하는 그런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죄 짓고 또 죄 짓고 때 짓고 언제든지 죄 지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치는 그런 복음은 영원한 의가 아닙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1844년부터 세대 천사가 가르치는 복음이요. 이 복음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가 잊어버린 안식일 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18장 천사가 외치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18장 천사의 이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반납 심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짐승의 표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인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인을 제거하고 자신의 표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처의 처음부터 무엇이 싸움의 시작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넷째 계명이 계정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보다 우리는 더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고 봉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